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따르다 고대통도를 통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빌립보서의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영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자신이 박해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로마 제국을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 있을 때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인사하는 구조는 그가 모든 신약에서의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당시 관습적인 편지 형식을 따릅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을 보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인사말로 그리스어 샤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샤린하고 말했습니다. 이 명칭은 바울은 1세기 일반적인 인사말에 비해 독특하게 쓴 말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식별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봉사자는 둘로스라고 하고 겸손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골든 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특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칭이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 여기서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에게 하지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성자, 이것은 하나님의 새 계약 백성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고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또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떨어진 로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그들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천국의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서 멀리 떨어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 아이들을 채택하여 이 깊고 목적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은, 이 인사말은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력자들에게 위험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자들을 위하여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실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빌립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은 비벌튼의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힐스브로, 폴랜드, 타이가드, 트와르튼의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리더십은 서비스입니다. 천국에서 리더십은 모델을 가지고 예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정의합니까? 리더십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자의 태도는 우리는 복음서의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승진을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고위 관리들을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이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도움주고 그가 성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과 온유를 가진 상태가 이 자세가 리더입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누구입니까? 교회 감독자와 집사들을 지도자를 리더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다 리더를 자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권이 있는 경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오로가 고대 인사말의 전반부를 조정했는데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인사말로 grace,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을 카린이라고 바꿨습니다. 왜입니까? 카리스는 기쁨, 즐거움, 만족, 호의, 수용을 일으키는 것, 호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보면 자비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은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글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88번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했습니다. 카리스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노니 받았고 당신이 당신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헛되이 믿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었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따르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자매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사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있고 일부는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내에게 보이셨으니 비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나나 그들이나 우리는 이것을 전파노니 너희도 이것을 믿었으니라. 내 은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을 확장함으로써 구원을 촉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는 또한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창조적인 힘이고 바울에게 은혜는 그가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었고 전심으로 봉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그는 기적을 행한 능력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또 그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그를 움직여서 그가 참여하게 할 하나님의 일에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그럼 평화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필립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나왔습니다. 평강,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샬롬 개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적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며 종종 평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평화의 부재를 생각합니다. 샬롬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는 온전함,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온전함은 부서진 사람이나 무언가를 다시 조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은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깨짐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조립돼서 샬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는 것, 그 능력과 임재합니다. 평화는 은혜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샬롬이란 단어에는 미래도의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사가 중요하다면? 네, 인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자신을 평화와 은혜의 도관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화의 은혜를 도관하는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울은 은혜와 평화를 전달하는 아마존 배달 트럭 운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평화를 배달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은혜와 평화를 배달하는 운전사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글자를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작한 모든 말을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여 거의 은혜와 평강으로 끝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의 끝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다른 분들에게 주시기 기도합니다.